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배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아침의 은혜와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나라를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적당히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면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18년간 병들었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로 인해서 안식일 문제로 회당장과 부딪힌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완악한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속하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비천한 한 여인의 그 한 사람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거대한 민족과 열방의 구원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18절 21절 보니까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 씨죠. 그런데 그 씨를 심어서 나중에 커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3미터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성한지 마치 나무와 같아 보일 정도로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선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2년이 확확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은 몇 년 있다 가보면 금방금방 달라지듯이 복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확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죠. 여자가 이 누룩을,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바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루서말 속에 넣었다. 이 가루서말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속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죠.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이 세상 속에다가 넣으면 그 천국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는요, 빵의 그 케미컬 퀄리티, 화학적인 성분 자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수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은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교인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 나라 문화가 변하고 그 나라의 그 생각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마약과 섹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던 나라에 정직과 사랑과 봉사와 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그 미국과 이 멕시코 국경만 넘어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준법 정신이 있고 질서가 있고 나라가 깨끗한데 이 멕시코로 넘어가면 지금 막 마약 전쟁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으로 기본 질서를 잡아놓은 나라는 색깔이 달라요. 근데 미국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범죄와 무법과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은 수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그곳의 색깔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2절 30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다루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청중의 세팅이 완전히 바뀌죠.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쫙 가시며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Only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만 구원 받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 보나마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도 자기들은 왕가의 핏줄이라는 그런 하늘나라 왕가의 핏줄이라는 잘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그들은 이미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으쓱대면서 아, 이거 통과한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얼마를 대답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를 말씀하심으로써 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우문현답, 바보 같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에 배어있는 그 교만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보세요. 좁은 문, 이게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죠. 이게 타이밍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최후 심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범위를 잘못 짚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패닉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천국 문을 여는 비밀 코드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생물학적 DNA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too late.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또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좁은 문 같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핍박과 조롱과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는 삶을 살죠. 왜 좁은 문이겠어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좁은 문이란 말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어둠의 그 세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힘을 사탄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당연히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들은 다 뿌옇게 만들어놨어. 욕심과 그런 야심과 투쟁으로 가는 길은 활짝활짝 열어놨는데 인기로 가는 길 이런 것들 다 열어놨는데 좁은 문으로 구원의 길은 굉장히 막 뿌옇게 막 막아놨어.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야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우와 뭐 유명한 탤런트가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우와 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때 잔치가 일어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구원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26절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길거리에서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다녔다. 성가대도 다녔고 교회 봉사도 했고 가끔씩 교회 식당에서 새벽 간식도 얻어먹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 주의 설교 들었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가끔 들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하버드대학교 가가지고 하버드대학생이랑 내가 밥 먹고 하버드대학생들이랑 같이 강의도 듣고 하버드 스웨터 사입고 이러면 내가 하버드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닥을 밟고 있긴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 하는 것뿐이지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탤런트도 가끔가다가 막 목사 연기하고 그럴 때 보면은 주여 주여 입에 올리고 막 CCM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으면 축구장에서 뛸 수 있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아니에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직접 다이렉트 일대손이라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그 집안이 크리스천 집안이라도 못 들어가요. 교회 출석과 신앙 행위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칼빈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는 교회 숫자가 훨씬 작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 교적 숫자에 우리 교회 컴퓨터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뭐 1700 몇 명 이렇게 딱 하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 진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죄로 회개해서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예수의 터치를 받은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놀랄 일이 많대잖아요.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고 꼭 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모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Evil doers.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게 꼭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복음의 기회를 많이 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성전에서 놓인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배운 구약 성경의 스피릿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노벨상 탄 교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학문을 접할 수가 있었지만 공부를 포기하는 애와도 같이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회를 수없이 많이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떠나가라. 심판날에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뜨리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하십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의 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생각하는 천국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는데 너희들은 아닐 거야. 너희가 그들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29절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유대 밖의 이방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수많은 이방인 혈통들 그들이 막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에 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아웃사이더가 된다.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훨씬 더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혈통이 좋다고 해도 교만과 불신에 가득 차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질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질문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한없이 어려운 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없이 어렵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성경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선한 행위로 아무리 업을 쌓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픈도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남북전쟁 끝난 뒤에 어떤 퇴역 군인이 그 연금 문제로 꼭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백악관에 가서 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뭐 백도 있고 연줄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간 사람들은 뭐 백악관 보좌관들한테 돈도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꼬마애가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애를 좋아해요. 자기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랑 한참 놀아줬어. 한참 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녁 6시가 되니까 그 비서가 딱 나오더니 아 이제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내일 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차피 뭐 내일도 가봤자 소망이 없겠지 그러고 풀이 팍 죽어서 나오는데 그 꼬마애가 툭툭 차더니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통령 각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아무 백도 없고 연줄도 없어서 그냥 가야겠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랬더니 아저씨 빨리 얘기하시죠. 우리 아빠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애가 뭐 비서관이고 뭐 애가 딱 이 군인 손잡고 확 돌아가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되던 대통령 면접을 이 사람은 그냥 단 5분 만에 탁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아들을 붙잡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선한 행위나 혈통적인 프라이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착각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저는 우리 순장님들 또 리더들을 잘 케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지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이 교회가 정예화될 수가 있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난다면 종교적인 행위와 관습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슴으로부터 믿고 거듭나는 백성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 사탄이 그토록 방해하는 그 좁은 문,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너무나 쉬운 그 문,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